설교 제목은 자신감입니다. 그렇죠? 뿌리 있는 자신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프닝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저는 설교에 굉장히 자신 있는 편이고요. 여전히 지난주에 많이들 조셔서 제가 자신감이 좀 없는 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좀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럼 자신감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있는 편입니까? 언제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갖고 어떤 분이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갖고 계십니까? 자신감이라는 단어 먼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신감이라는 단어가 뭐죠? 내 스스로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 나를 신뢰하는 마음이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란 감정이 느껴질 때 어떤 걸로 느껴져요? 안정감, 평안함, 자신만만함 그런 거죠. 그렇죠? 용기 있음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는 표현되는데 그 감정에는 어떤 뿌리가 있어요? 그 감정의 뿌리는 내가 나를 믿는다는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감은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신뢰, 의지의 영역입니다. 자신감은 어떤 감정이 나한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신뢰한다는 그 판단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오해를 봅시다. 아, 우리는 자주 자신감이 성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쟤는 좀 자신 있는 편이야. 쟤는 좀 외향적인 편이라는 거죠. 쟤는 좀 저돌적인 편이라는 거죠. 쟤는 일단 저지르고 보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자신감은 아니에요. 그 외향적이고 저돌적이고 벌리고 보는 성격인 사람이 속으로는요 되게 떨면서 그것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떨면요 뛰어요. 번지점프대에서 떨면 안 뛰는 애가 있고요 떨면 뛰는 애가 있어요. 서자마자 뛰는 애들. 왜 그래요? 자신감이 넘쳐서 그래요? 아니요. 그게 자기 긴장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도전하고 던지고 부딪혀보고 활달하고 외향적이고 그렇게 풀고 이건 그 사람이 자기를 믿고 있는 자의 자기를 믿고 있는 자의 특유에 있는 안정감, 평안함, 단단함이 아니라 그냥 그런 패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감을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타고나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타고나서 가지고 있지 못하는 정서적 기질이라고 보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신감은 그런 외향성이나 저돌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을 때, 내 자신을 믿을 때, 나를 신뢰할 때 갖게 되는 그 사람의 정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자신감은 일단 뭐예요? 성향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라는 감정, 거기에 대해서는 내 자신에 대한 신뢰가 그 뿌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 판단의 근거, 내 자신을 신뢰한다는 판단이 그게 뿌리인데 그 판단에 뭐가 필요해요? 그 판단에는 근거가 필요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또 오해하시는 건 그거예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야 자신감 있게 생각해. 너를 믿어. 그래야 더 잘할 수 있잖아. 라는 실용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죠. 야 그렇게 위축되면 뭐해. 전전 근거하면 뭐해. 겁먹으면 뭐해. 그럼 일이 더 잘 안 풀려. 자신 있게 해야지 안 될 일도 되지. 당당하게 해야지 안 될 일도 되지. 가슴을 쫙 펴. 된다고 생각을 하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요. 인간의 뇌라는 게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요. 내 자신을 믿을 만한 판단의 근거가 없는데 그렇죠? 판단의 근거가 없는데 근거가 없더라도 그렇게 판단하는 게 너한테 실용적이니까 그렇게 판단하라고 해서 판단하는 게 인간의 뇌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머리는요. 이성적이어서 내 자신의 스스로가 근거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지라고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려고 하는 논리에 그렇게 쉽게 마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변에 뭐가 깔려 있어요? 불안이 깔려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사실 계속 되뇌이고 있을 뿐이에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그냥 계속 설득하는 거죠. 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뭐 좋을 게 뭐가 있냐? 그래서 뭘 어떻게 할 건데 일단 된다고 생각하고 해야지 그렇다고 뭐 포기할 거야? 어쩔 수 없잖아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좋게 생각해야 돼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 마음 편안하게 가져 그럼 마음이 편안해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된다고 해도 내 마음에 머릿속으로만 계속 내가 편안하다 내가 편안하다 내가 편안하다 난 자신 있다 자신 있다 자신 있다 하는 거지 마음 저변에서 뭐예요? 불안의 바다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자신 있는 것 같지만 널비스하고 자신 있는 것 같지만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자신 있는 것 같지만 자꾸 그 불안에 가는 스트레스 가운데 일정한 리스크들을 자기가 내적으로 계속 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자신 있으면 편안하겠죠. 그렇죠? 정말 자신 있으면 안정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방법은요, 내 자신에게 자신감 있게 생각하라는 사고방식을 주입하는 실용적인 방식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자신 있을 만한 상황인지 나를 믿어도 되는지에 대한 뭘 발견해야 돼요? 근거를 찾아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내 자신을 믿지 않, 내가 내 자신을 믿어야 되는 근거가 뭔지 그것들을 찾아서 그 근거를 발견하는 사람이 진짜 자신감 속에 설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근거를 찾지 않고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는 게 맞는 거야 라는 전제적으로 나에게 접근하는 태도로는 사실 그 사람에게 진짜 자신감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자신감의 근거를 갖고 있고 어떤 자신감 없음의 근거를 갖고 계십니까? 거꾸로 얘기해 보죠. 야, 자신감을 가져. 긍정적으로 생각해.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설득을 해줘도, 아, 목사님 저는 자신감이 없는 성격이에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원래 불안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원래 의심이 많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무언가의 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 나는 안 될 거라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요, 이걸 감정의 영역에서 다루던가 실용의 영역에서 다루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마땅히 있어야 될 자신감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뭘 물어봐야 돼요? 근거를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신 있어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자신 없어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믿어줄 만한 어떤 근거를 갖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믿어줄 만한 어떤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조금 더 가서 두 번 더 갈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나를 버릴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일단 한 번 더 가서, 그러니까 가짜 자신감의 영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 자신감이 아니에요. 원래 이제까지 힘든 일을 겪어보지 않아서, 이제까지 어려운 일을 겪어보지 않아서 앞으로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낙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도 그것이 자신감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제까지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순적하게 풀려갔어요. 막 어렵더라도 나중에 또 무슨 이렇게 기회가 또 생기더라고. 하, 취업 걱정을 했었는데 딱 어떻게 취업이 됐어요. 하, 결혼 걱정을 했었는데 때가 되니까 좋은 남자 나타났어. 하, 돈 때문에 걱정했는데 때가 되면 또 돈도 되더라고. 그럼 이 사람 가운데 뭐가 생겨요? 막상 닥치면 어떻게 되더라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게 자신감이에요? 아니죠. 과거로 인해서 생겨난 낙관이죠. 이 인생에 진짜 어려운 일이 앞으로도 절대 안 일어날까요? 아니요, 일어나겠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진짜 어려운 일 두세 번 꼭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의 내면은요, 평소에 자신감 있어 보이던 이 사람의 내면은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자기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해본 사람, 그래서 자신감 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 과거에 기반한, 과거에 근거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능력에 근거한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난 이건 잘하니까. 과거랑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과거에 내가 그걸 잘 해내왔었으니까에 대한 부분이죠.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했어요. 저는 설교에 자신 있는 편이라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이제까지 하면 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주에 확 잔단 말이야, 애들이. 그럼 자신감이 뚝 떨어지죠. 뭐예요? 능력에 근거한 자신감도요. 어느 시점에 자기의 능력이 먹히지 않는다는 걸 느낄 때 현저하게 저하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나? 트렌드가 바뀌었나? 이제까지는 내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사귀었는데, 이제까지는 내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 나갔는데 이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일이 안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자신감은 곤두박질을 치겠죠. 그렇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자신감은 과거로 인한 자신감이나 능력으로 인한 자신감이에요. 그럼 세 번째, 두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실용에 의한 자신감입니다. 사실 자신감이 없는데 자신감이 있는 척 하는 거죠. 왜요? 자신감이 있는 척 하는 게 더 잘 된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사실은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신감 있는 척, 자기 스스로 약간 허세를 부리는 거죠. 또 네 번째 자신감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의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약간 이거죠. 아,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런 거.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자신감이에요? 아니죠. 포기죠. 어차피 죽는 건데 뭐. 그래서 뭐 죽어 하고 이제 몸을 던지는 마음으로. 아, 더 이상 어떻게 안 돼 이게. 이건 뭐 가만히 있어도 이건 망한 거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이런 식의 부정의 사고 방식. 내 최악을 상정하고 최악이 올 수밖에 없고 지금이 최악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보다 나쁜 게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좌충우돌 들이대는 거. 어떤 사람이 이걸 자신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되게 무섭습니다. 진짜 자신감 있어 보여요. 겁나는 게 없거든요. 왜? 지금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무 짓이나 하는 거죠. 그렇죠? 자신 있어 보여요. 하지만 이건 자신감은 아니죠. 이 사람은 사실은 자신감의 정반대쪽, 체념과 포기 같은 걸 한 거예요. 뭔가 잘 될 거라고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찌 되든 안 된다라는 생각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이 네 사람들이요 되게 자신 있어 보여요. 그렇죠? 뭔가 당당해 보이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야, 뭐 어떻게든 뭐 몰라 일단 부딪혀봐. 뭐 이거보다 나쁘겠어? 나빠지겠어? 야, 자신 있게 생각해야 돼. 뭐 부정적인 생각해서 뭐가 어떻게 돼? 과거에도 잘 됐으니까 앞으로 잘 되겠지 뭐. 야, 나 그래도 이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보통 이런 네 가지 가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뭐예요? 정확한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어보셔야 돼요. 자신감이 없으세요? 왜 자신감이 없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과거가 근거인 건 아닙니까?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과거에 쭉 안 되오셨어요? 그러니까 안 될 걸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되게 이상한 근거이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과거에 있어서 부정의 자신, 아니, 과거로 말미암아 긍정의 자신감을 가져버렸던 사람. 어릴 때부터 엄마가 잘한다 해주고 내가 인생에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성공의 체험을 많이 시켜줘서 이 사람이 막연하게 성공과 긍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 부정적인 경험이 찾아오면 무너지죠. 그렇죠? 그게 조정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거에 잘한다를 경험하지 못하고 못한다 너는 왜그 모양이니 이런 식의 부정의 정서, 실망의 정서, 실패의 정서를 경험하고 온 사람들은요 어느 시점에 인생의 기회에 있어서 저 사람들은 조정, 그렇죠? 잘못된 오해가 깨질 기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잘못된 오해가 깨질 기회가 안 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왜요? 부정적인 태도로 시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더 발생한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이 사람은 부정의 자신감, 내 근거를 뭘 삼는 거예요? 과거의 자신감, 과거에로 인한 내 현재 자신감 없음, 과거의 내 부정적인 사건들 때문에 내 미래도 잘 안 될 거라는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 능력의 근거, 내가 이런 걸 잘 못하니까 내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능력의 근거. 그리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다 죽을 수는 없잖아 라는 식의 사고방식. 야, 그렇게 주입한다고 해서 내가 마음에 여전히 불안한 걸 이라는 자기 증명이 되기 때문에 자신감 없음을 갖게 되는 거. 주로 이 여덟 가지 패턴에서 움직인다라는 거, 일반적으로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고찰해야 되죠. 무엇에 대해서? 내가 나를 믿을 만한 존재인가? 나는 믿어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내가 나를 믿기 위해서 갖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진지하게 고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자신감을 캐낼 수가 있어요. 그럼 고찰을 시작해 봅시다. 고찰하는 얘기를 할 텐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날 버리시면 안 되는데 제가 첫 번째 얘기를 했어요. 뭐 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일부러 얘기한 건데 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설교를 잘 듣지 않은 걸 보니까 제가 이번 주엔 자신감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근거가 뭐예요? 지난주에 청중의 반응이라는 근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다시 거꾸로 봅시다. 그럼 그전에는 내가 왜 설교를 하는데 자신감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청중 반응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근거가 돼서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 믿어줄 만한 이유가 됐다는 거죠. 근거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겠죠.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은 아닌 거 알죠. 그럼 이 패턴을 흘러가면 거기서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거가 있죠. 근데 그 근거가 어떤 근거예요? 잘못된 근거인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이게 네 번째 단계예요. 근거가 있어요. 나는 이 사람은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에 기반해서 자기를 신뢰하고 그 신뢰감에 기반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근데 뭐가 왜곡되면 이 근거가 바른 근거가 아닐 때 이 자신감은 가짜 자신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이미 얘기했죠? 경험도 좋은 근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내 일정한 능력도 내 좋은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발생시킨 내 자신감은 결국 어느 점에서 흔들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를 찾아라라고 했어요. 그럼 더 중요한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근거, 내가 믿어줄 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내 근거를 발견하는 view, 뭐 해석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죠. 시각이 제대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감은 그러니까 어떤 문제로 넘어옵니까? 첫 번째는 감정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의 문제예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그랬죠. 그런데 더 진행돼 봤더니 뭐의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도 아니라 지성의 문제입니다. 나는 나를 명쾌하게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무엇으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설교는 무엇입니까? 설교는 가치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가치를 전달한다는 뷰를 가지면, 근거를 가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청중 반응에 상관없이 내가 바른 가치를 전달했는가로 자기 자신감의 근거가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설교는 대중과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라고 얘기하면요. 내가 이 대중과 하나님과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게 될 것이고, 소통하지 못하고 생각하면 자신감이 사라지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어떠할지라도 반응이 좋지 않을지라도 반응이 좋을지라도 뭐가 바뀌는 거예요? 근거가 바뀌면요. 자신감에 대해 내 자신에 대해 해석하는 근거가 바뀌면 그 사람이 자신을 믿어주는 개념이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그 자신감의 뿌리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보기에는 별로 자신감이 없어야 되는 사람이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고 주변 사람이 보기에는 자신감이 있어도 되는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어져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달라지기 때문에? 개념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각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능력도 별로 없어요. 상황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뭔가 잘 해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감이 있어요. 왜요? 뭐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뭐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뭐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를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쵸? 그럼 그 반대는 뭐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돼 있는 사람은 야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네가 잘났으면서 왜? 아니 지금 잘났고 잘 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가치가 변질되고 있고 내 태도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이슈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내가 전반적으로 약간 세속화되는 경향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 자신감이 현저히 떨어져야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자신감 있는 편이에요? 자신감 없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항상 자신감이 있으셨어요? 항상 자신감이 없으셨어요? 둘 다 문제예요. 왜요? 여러분의 자신감의 근거는 통찰력이 아니란 뜻이에요. 난 자신 있는 사람이세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야 됩니다. 왜요? 난 자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통찰이라는 자기 이해에서부터 자신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과거, 능력 혹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잡힌 어떤 캐릭터로 자기의 자신감의 근거를 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자신감 있는 애야 라는 식으로 자기를 해석한다는 거죠. 반대로 자신감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난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항상 자신감이 없었어. 물론 그 사람이 제대로 된 통찰이 없었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이 항상 자신감이 없다면 이 사람의 근본 문제는 뭘까요? 자신감 없음의 이유를 뭔가 다른 걸로 파악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정리합시다. 오늘 본문 아직 안 들어갔는데 본문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 익숙한 내용들이에요. 포인트를 잡으시죠. 이 얘기를 하고 이 이슈를 갖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딱 한 가지 필요한 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대로 내가 내 인생을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맞다고 생각해 해석된 기준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 선택이 여러분들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그 이유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요 자신감은요 주관적인 이슈가 아니라 객관적인 이슈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봅시다. 시편에서 가장 많이 표현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슈의 얘기들이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젠 이게 이해가 되세요? 시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오해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환경이 잘 풀려가겠구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뭔가 능력이 생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처음 다니지 않는 한 이걸 믿기가 어려워지죠. 왜요? 내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일이 그렇게 순적하게 풀려가지 않았거든. 내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능력이 막 갑자기 내가 생겨서 생각지도 않게 시험을 잘 보고 생각지도 않게 일을 내가 잘 처리해내고 이러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공허하게 들리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있음이 나의 힘이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호와의 나는 반석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나님의 있음이 나를 두렵지 않게 한다 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저 환경과 내적인 부분에 어떤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패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뭐예요? 기준이 있다는 거죠. 뭐가 진짜 맞고 틀린지, 내가 누구이고 내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는 건 무엇을 만듭니까? 내가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택을 만들죠. 그 선택은 뭘 만들어요? 내가 맞고 될 수 있다라는 자기 신뢰의 근거를 만들죠. 근거는 뭘 만듭니까? 내가 잘 되어져 나갈 거라는, 내가 잘해낼 거라는 신뢰를 만들죠. 신뢰는 뭘 만들어요? 여러분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은 자신감을 만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피할 바위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그가 나를 지키시고 그가 나를 이기게 하신다. 정말 구약에서 시편에서 도배가 되어 있는 이 얘기들. 하지만 영원, 우리의 영혼을 울리지 못한 이 얘기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피할 바위라는 걸 아시겠습니까? 왜요? 내가 그런 맞은 기준으로 얻은 그 진짜 자신감을 갖고 뭔가 해나가요. 해나가요. 그럼 뭐가 생겨요? 내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것 같은 데가 생길 때가 있죠. 그럼 뭐가 생깁니까? 의심이 생기죠. 뭐가 생겨요? 내 자신감이 흔들리죠. 그때 어디로 피해야 돼요?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여기로 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내가 맞아. 하나님의 기준에 이게 맞아. 이게 진리야. 진리는 되는 거예요. 이대로 하는 게 되는 거야. 하고 여기에 자기의 근거의 근거인 기준과 해석으로 피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 피했다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새 힘을 얻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거죠. 그는 나의 산성이 되시는 거죠. 왜? 너 그런 식으로 안 되고 내가 뭔가 안 풀리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일이 꼬이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막히는 것 같고 내가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것들에 대한 피할 바위, 산성, 디펜스가 되는 거죠. 지금 환경과 다른 사람의 평가는 날 이것으로 공격을 하는데 나한테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그게 디펜스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래도 나는 바른 가치로 하고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 기준대로 일을 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이 기준대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 keep going, 이 태도를 내가 유지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유지시켰더니 어떻게 돼요? 어느 시점에서 뭘 보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는 걸 보겠죠. 그때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오해해요.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는 맞는데,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는 대로 기준 가치가 맞는 건 아는데 내가 그걸 못할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못할 것 같아요라는 이야기는 무언 줄 아십니까? 그게 인류를 해석하는 논리를 될지 모르겠지만 나를 해석하는 논리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문자 메시지 이런 얘기를 드린 적 있죠. 여러분들은 특별히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자꾸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특별하게 어려운 상황이어서 하나님은 내 환경을 풀지 못하고, 난 특별한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날 용서하지 못하고 난 특별하게 못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에겐 적용되지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구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변화시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자주 나는 원래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적용된다고 믿지를 못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피할 요새와 반석과 산성된다는 사실이 나에게 전달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객관에서 주관으로 오는 겁니다. 주관에서 객관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우리는 주관에서 객관으로 가려고 그래. 내가 이렇게 내가 기도라고 해봤더니 막 매출이 막 촥촥 늘고 내가 기도하고 갔더니 그 면접관이 나를 보면서 웃는데 벌써 합격을 시켰더라고. 내가 기도하고 갔더니 지하철에서 이상한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건데 정말 괜찮은 남자 나한테 번호를 물어보고 내 인생 없었던 일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해서 내가 자취를 시작했더니 옆방에 진짜 괜찮은 애가 살고 우리는 뭐 이렇게 주관적으로 겪어봤더니 하나님이 정말 나 인도하시는 것 같아. 이렇게 주관적으로 겪어봤더니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누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하나님 나를 주목하지 않으셔. 왜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걸 믿을 텐데 내 이 문제에 개입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능력이 있는 걸 내가 믿을 텐데 알 수가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으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에게 보이지 않으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사실은 내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걸 드러내셔. 여러분 객관에서 주관으로 가는 아니 주관에서 객관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객관에서 주관으로 오는 거지. 믿으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자존심 싸움 하는 게 아니라 패턴이 그래요. 환경적인 변화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의 내적인 변화는 어떻게 돼요? 믿으면 보이시죠? 아 정말 이게 내 인생이 이런 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진짜 내가 정말 원하는 건 이거구나. 그래? 그럼 그걸 한번 선택해보자. 내가 하나님이 계시고 그걸 이루신다고 해서 내가 그걸 선택해봤으면 그게 될 수 있겠지. 자신감을 가지고 누가 그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그 객관의 신뢰함으로 주관으로 와보니까 거기에 주관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주의 말씀을 붙잡았던 다윗 가운데 일하시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붙잡았던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시고 그러니 그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객관에서 주관으로 가 아니라 주관에서 객관으로 객관에서 주관 말씀을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것이지 체험에서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 하나님의 도우심의 출발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이 되셔서 정말 이 세상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내가 용기 있게 살아가고 겁내지 않고 살아가고 아, 난 뭔가 이렇게 긴장하고 살아가고 아, 난 쪼들리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용기 있게 자신감 있게 기독교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라 맨 먼저 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고 용기 있게 살려면 하나님 차례인데 내 쓰이는 2번이고 하나님 쓰이는 1번이어서 하나님이 지금 먼저 그걸 하면 내가 그 다음에 그걸 할 텐데 라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계속 난 스탠바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원망했어요? 하나님께 원망이 쌓이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게 아니에요. 믿고 해보세요. 그럼 그게 맞다는 걸 보이실 거예요. 믿고 해보세요. 그럼 그게 맞다는 걸 보이실 거예요. 그 패턴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뭡니까? 이제야 본문 들어가는데 본문이 쉬워서 그래요. 그렇죠? 열두 정탐꾼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바운더리에 돌아다니셨던 분들 뭐 간접적으로 영화와 드라마를 보셨던 분들 다 이런 것들 알고 계시죠?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열두 정탐꾼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렇죠? 광야에서 2년여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땅이 어떠한지 길과 지방을 탐문하고 오라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0명과 2명의 반응이 갈라지는 거죠. 그렇죠? 10명 입장을 먼저 봅시다.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에요. 못 들으셨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예, 10명이 정탐꾼들이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고 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생각하고 갔죠? 여러분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를 들었어요. 너희가 너에게 줄 땅,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의 땅 이렇게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약속의 땅에 누가 살 것 같아요? 안 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약속의 기업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언약의 남자를 줄 거야. 언약의 여자를 줄 거야.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걔가 지금 솔로여야 돼요? 누구랑 사귀고 있어야 돼요? 그 기업이 안 만들어졌어야 돼요? 아니면 누가 사장을 하고 있고 만들어진 기업이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의 그 세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듣는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 뭐가 그려져요? 거기는 미국 개척시대처럼 주인 없는 공간이라는 걸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나만 기다리고 있던 공간이라는 걸 생각해요. 근데 거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까? 안 살고 있었습니까? 사람이 살고 있었죠.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성을 지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문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정규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괜찮아. 그런 건 우리 예배를 방해하지 않아. 우리의 심령의 나태함이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거지. 정규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60만 명이긴 하죠. 근데요 어떻게 60만 명이 서 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애들 이렇게 60만 명이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정규군이 있다는 걸, 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 성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쭉 가서 살면 이렇게 터전에 갑자기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꽂혀 있어서 무슨 김병만처럼 이렇게 막대기 몇 개 그으면 집이 되고 들어가면 막 열매를 따먹을 수 있고 뭐 이런 걸 상상하고 왔는데 거기 성벽이 높게 쳐져 있고 거기에 정규군이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은 그 당시에 전차까지 있었어요. 전차가 있고 사람들 체격 자체도 커서 우리보다 머리 한두 개가 더 큰 사람들이 그 민족들이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걸 봤을 때 어떤 기분이 들겠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에서 공성전을 하려고 하면요, 공성전을 하려고 하면 성을 지키는 쪽보다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쪽이 1.5배에서 3배 정도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공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왜요? 죽으면서 딛고 올라가야지 성을 무너뜨릴 수 있으니까 1대1로 싸우면 성 위에 있는 애가 무조건 이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있어요? 저기는 정규군이에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막대기 같은 거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명이요 그걸 보고 스스로 어떻게 했어요? 비참해졌겠죠. 막대기 들고 가족 데리고 양떼 몰고 천막 메고 이 성을 무너뜨리겠다고 온 내 자신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 얼마나 초라해 보였을까? 그러니까 돌아가서 그러는 거예요. 한 단어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가면 죽으러 가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다가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라는 뷰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냥 열정당군이 그냥 용기가 없고 자신감이 없고 사실 이런 식으로 자꾸 퉁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뷰를 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용감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을 근거가 필요했어요. 그렇죠? 자기를 믿으려면 그 근거를 찾아봤어요. 근데 그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근거가 나타났어요. 뭐? 나를 절대 믿을 수 없는 근거가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반대. 그럼 이 두 사람은 뭔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원래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들었던. 이 정말 무지막지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거기 들어갔어요. 똑같은 걸 봤어요. 그렇죠? 성을 보고 정규군을 봤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눈에 성과 정규군이 들어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들어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만 들어오죠. 그럼 뭐 갖고 왔어요? 열매 같은 거 따오죠. 야 여기 농사 잘 되더라 야. 그리고는 그건 얘기를 안 해요. 뭐 성벽이 높고 뭐 정규군 있고 이런 건 별로 신경을 안 써. 그리고 뭐라고 나중에 표현해요? 사람들이 확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막 이렇게 표현해요. 왜 이걸 겁먹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전 진짜 용감한 장렬이죠. 그쵸? 이 사람 용감의 근거는 뭐예요 그러면? 얘가 워낙 겁이 없는 애예요? 싸움을 너무 잘하는 애예요? 판단이 안 되는 애예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쟤네들 얼마나 강한지 판단이 안 되는 애예요? 아니죠. 뭐가 달라요? 해석이 다른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중적 평가를 잘 받는 게 잘하는 것이냐, 가치 있게 하는 게 잘하는 것이냐, 기본 개념의 평가, 기준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의 기준은 뭐예요? 이 사람들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셨어. 그렇죠?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대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바른 꿈과는데 있을 때, 그 꿈을 신뢰하고 있을 때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야. 그런데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그 땅이 그 모양대로 있는 거야. 거기에 땅이 없다면 하나님 어떻게 된 거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죠? 거기에 땅이 척박하다면 하나님 어떻게 된 거를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양대로 그 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이루겠다고 하신 걸 항상 이루어 오셨었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금 다른 시각으로 얘기합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거기 있는 정규군 보고 되게 두려워하죠. 성경 공부 시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정규군 보고 두려워하죠. 성벽 보고 두려워하죠. 여러분, 그 당시 가장 강한 군대는 어디였습니까? 이집트였죠. 그렇죠? 이집트 전차 부대가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군사력이었어요. 이게 무너지는 걸 보고 왔어요? 못 보고 왔어요? 보고 왔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셔서 자기의 대적들을 멸하신다는 걸 이미 경험하고 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고 그 이루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성벽을 넘어 그 일을 이루어 오셨다가 이미 그 사람들에게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누가 더 논리적입니까? 저 사람들은 뭘 봐요? 순간을 보죠. 이 사람들은 뭘 봐요? 흐름을 보죠. 이 사람들은 흐름은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 누가 용기가 있는 성격이고 용기가 없는 성격이고, 너 그러니까 용감해야 돼, 너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마, 하나님이 함께 계셔 잘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용기를 갖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갈렙처럼 겁을 먹으면 안 돼, 뭐가 두렵니, 네 안에 성벽이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믿기엔 우리는 너무 많이 성벽에 부딪혀 왔단 말이야. 그건 아니야. 근데 포인트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에 있는 거죠. 뭐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 갈렙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거고 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이룬다고 하셨고, 그래서 나는 그걸 지금 선택했고, 그러니까 그것이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연히 용감하죠. 자연히 자신감이 있죠. 뭐가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가 뭘로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해석하고 있는가가 가장 메인의 장면이 되는 거예요. 자신감 있으세요? 자신감이 없으세요? 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사실 지금 뭐로 해석하고 있느냐는 거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울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놀라운 꿈을 이룰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에요. 그 언약은요, 그 당시 60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동시에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대중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객관적으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열 정탐꾼도 똑같은 언약을 받았어요. 그 언약으로 해석할 뷰가 없었을 뿐이지. 그쵸? 객관적으로 하나님, 주관적으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나한테 말씀하시고 우리는 알아주고, 우리는 자꾸 그러면 내가 믿지라고 생각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이 두 사람들 그렇게 들은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메시지로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호수아의 갈렙에게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도 해당됩니까? 해당됩니다. 왜요? 여러분들에도 뭐가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우리한테 언약하신 것이 무엇이죠? 우리들의 문제는 죄의 문제다. 네 생각대로 판단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 인생을 네 스스로 끌고 갔던 게 네 문제다. 하지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네가 원하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기준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 그리고 네가 그래서 그 죄에서의 자유,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의 나라, 바른 기준을 말하고 바른 기준대로 행동해서 서로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대안적인 나라라는 공동체를 만드실 거야. 그러면 변화된 네가 그것을 만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세상과 부딪히면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야 라는 게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언약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 내가 봉현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위대한 목사로 키울게. 네 목회가 잘 될 거야. 넌 어떤 일이 생겨도 뭐 어떻게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신 적도 가끔 있는데 그건 뭐 못 믿겠어요, 잘. 뭐. 그런 게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메시지를 주셨으니까 아, 그래, 그렇게 됐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뭘 갖고 있어요? 보편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김보현 목사 목회를 합니다. 내가 잘 될 거라는 소망을 어디서부터 갔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내가 만들려고 선택했다. 해서부터 내 자신감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 두려움이 어디서 와요? 난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한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 내 욕심이 없나? 내 주관이 없나?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은 내가 편하자고 하는 건 아닌가? 내 이해관계로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게 흔들리면 나한테 뭐가 와야 돼요? 두려움이 와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싸움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안쪽에서 시작되는 거죠. 내가 정말 이 가치를 선택하고 있는 이 패러다임 속에 있느냐? 이 패러다임 속에 없느냐가 내 두려움과 용기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건강한 나라의 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려고 하세요. 그렇죠? 그게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믿잖아. 하나님께서 인류를요 천국 시민권자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꿈이세요.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바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고 그런 세상 속에 있게 하시는 꿈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부터 변해야 돼요? 나부터 변해야 되죠. 그렇죠? 왜? 난 이기적인 놈이니까. 난 나밖에 관심 없는 사람이니까 나부터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약속을 지었죠. 너도 변할 거고. 그렇죠? 네가 변하면서 너는 세상에 빛이 될 거야.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뭐예요? 보편 언약이에요. 인류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그래서 나에게 주신. 왜? 나도 사람이니까. 여러분들도 사람이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우린 사람이에요. 그럼 여전히 이 언약이 나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 내가 오늘 나를 해석하는 거죠. 그럼 내가 오늘 뭘 해야 되지? 내가 변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뭘 해야 되지? 조금 더 세상을 나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 기준으로 타협하려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이 기준으로 지금 내가 오늘 지금 뭘 해야 되지?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자신감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의 언약과 율례를 붙잡으라고 해요. 무슨 뜻이에요? 십일조 잘 내고 교회 잘 가면 네가 편안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해석적 관점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고 네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성경책 계속 읽으면 두려움이 사라질 거라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이 해석적 관점에서 너희가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네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고 무엇을 향해서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이해를 갖고 그 선택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뭘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가 주관에서 객관으로 아 그건 다 모르겠고 그거는 배부른 때 하는 얘기고 내 상황이 다 나아질 때 하는 얘기고 빛과 소금 내가 나중에 할 거고 하나님의 의 그거 지금 난 관심 없고 내 죄인 그걸 내가 지금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난 지금 죄인의 문제가 아니라 약함의 문제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어렵고 내 당면 상황이 지금 문제여서 이게 좀 풀어져야겠다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주로부터 오는 자신감은 없습니다. 그걸 구하지 마세요. 그걸 올 수가 없어요. 패러다임 문제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하면 고작 아, 그래도 난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낙관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그 다음에 오는 건 그렇게 그 다음에 오는 건 고작 뭐 어떻게든 해야지 뭐 이러 죽어 하고 하는 그 저돌적인 것들. 혹은 작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거. 사람보다 조금 나은 내 환경을 의지하는 거. 그때 여러분들이 집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두 정탐꾼의 이야기 마지막 장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 정탐꾼에게 마지막 장면은요. 모세가 일어나서 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광야로 돌아가라고 해요. 너희들 광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들 이런 전체적인 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전체적인 뷰를 잊어버렸어요. 그럼 들어가도 그 가치적인 본질을 세울 수가 없는 거잖아. 하나님 입장에서는 포기한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전체 뷰를 다시 배우자 그런 거예요. 이 전체 뷰가 너희들이 없구나 지금. 너희들은 사실 네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뿐이었구나. 그냥 전체 뷰를 다시 배우자고 돌아가자고 했어요. 빼. 교육 다시 받고 와.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돌아가는 건 못하겠는 거야. 광야 엄청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를 믿고 싸우리라 막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야 그러지 마. 그 타이밍이 지금 지나가서 지금 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라고 그러는데 아니요 주를 위해 싸우겠다고. 광야에서 사느니 죽지 하고 뛰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죽죠. 아까 말했던 뭐예요? 이렇게는 못 살겠다. 뭐든 이거보다 안 좋겠나. 그게 용기인 줄 알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상황 속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자꾸 주관에서 객관으로 가야 되는 사람은요. 이 폭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해결되면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다 해결되면 그때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죄사함 좀 받고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그때 내가 빛과 소금 좀 해드리고 그렇죠. 그때 빛 해드리지 뭐 빛 좀. 왜?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많으니까 나도 하나님한테 빛도 좀 해주고 소금도 좀 해주고 근데 내가 나중에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잘해줄 마음이 정말 많은데 하나님 나한테 지금 진짜 지금 내가 이것만 해결해주면 내가 나중에 정말 빗소금 다 해줄 사람인데 나는 날 몰라 하나님이 이렇게 돼. 결론으로 갑시다. 두 가지.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제일 좋은 자신감은요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내 인생이 더 잘 돼갈 거라는 자신감. 그렇죠? 이게 제일 좋아요. 난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는 자신감. 좋죠? 근데 그거는요 내가 지금 별로인 상태라면요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해라는 자기 합리화할 때가 많아요. 난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 좋죠? 근데요 세상에서요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요 가장 유능한 사람일 리는 없어요. 한때 그럴 수 있어도 모든 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 환경은 잘 풀려왔어 자신감. 이런 유리 같은 자신감이 있나. 내가 이제까지 잘 돼왔어라는 그 정말 막연한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잘나서 그랬던 운이 좋았던 거예요 그냥. 그걸 여러분들의 자신감의 근거로 삼으시면 안 돼요. 그런 자신감은 되게 좋지 않아요. 물론 막연한 낙견 잘 될 거야 막연한 낙관을 갖자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진짜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나는 조금 문제적인 인간이지만 지금 내 인생은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 될 거고 내 인생은 더 의미 있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내 인생 전반에 대한 하나님을 통한 자신감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의 행복지수가 치솟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신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던 그 여러분들이 언약의 패러다임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언약의 패러다임. 보편에서 오는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변화시킬 것이고 인류를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실 것이고 그래서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리고 난 인류잖아 최소한. 여러분들 휴먼빙이잖아요. 그래도 내가 못났을 수 있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왜곡될 수 있어도 일단은 인간이라는 범주에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막 개도 아니고 개구리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어요. 나를 세상의 빛으로 주님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지금의 문제인 나를 고치시고 바꾸셔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을 쓰시고 그 결과를 통해서 좋은 세상을 오게 하실 그것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얘기. 우리는요 과거와 미래의 사이에 내 지금 현재를 둬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과거를 쳐다봐요. 내가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이고 내가 이래서 내 정서가 어떻구나 이래서 내 생각이 이렇구나 이래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 여러분 상담 받으십시오. 심리학 전공하세요. 책을 좀 읽으셔야 돼요. 과거를 알아야죠. 과거를 모르면 안 됩니다. 근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구나가 여러분들의 결론이시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렇죠? 나는요 여기서부터 왔으나 저곳으로 가는 사람으로 나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미래만 보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멋진 사람, 이렇게 대단한 사람, 이렇게 되고 싶어. 근데 그 미래가 여러분들 공격합니다. 근데 지금 나는 안 그러네. 지금 나는 못 그러네. 아, 난 저렇게 하고 싶은데 왜 난 못하지? 저게 맞는데 왜 난 안 하지? 저렇게 했으면 저렇게 됐을 텐데 난 그렇게 왜 안 가고 왜 이러고 있지? 미래가 나를 공격해요. 과거만 돌아보는 사람들은요 주저앉고요 미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요 맞아 죽습니다. 이 사이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처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답답함도 있고요 왜곡도 있고요 기질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거로부터 걸어오는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되는 것까지 걸어갈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출발해서 거기 도착할 때까지 어디쯤 서 있나를 주님 앞에서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쯤 서 있나? 아, 내가 여기쯤 서 있구나. 그럼 그 다음엔 이렇게 가자. 그 다음엔 이렇게 가자. 그 시각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from에서 to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속에서 나를 보고 있으면 그렇죠? 나를 보고 있으면 내가 오늘도 내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얼마만큼 평가받고 있는가에 상관없이 심지어 신앙적으로 얼마나 순결한가에 상관없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내 인생 자체 내 존재 자체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설교의 출발은 여기서 출발했겠죠. 제가 온갖 좋은 얘기를 해주면 목사님 참 좋은 얘기예요. Good for you라고 얘기하신 분들. 목사님은 원래 자신 있는 캐릭터잖아요. 목사님 자신감 넘치는 게 보여요. 막 원래 성격이 그래 먹은 거겠죠. 보통 되게 목사님 잘난 척하잖아요. 원래 성격이 되게 제가 또 잘난 줄 알잖아요. 되게 긍정적인 부모님이 되게 잘하셨나 봐요. 성공의 경험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성격이 원래 활달하신가 봐요. 저 여러분 저 긍정적인 부모님께서 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라든 저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부모님께서 잘하지 않았어요. 저 여러분 뭐 저희 학교 자랑스럽지만 저 단국대 천안 캠퍼스 나왔어요. 저 강남 한복판 경기고등학교 나와서 글루 처박혔거든요. 뭐 얼마나 인생의 성공의 경험이 있겠어요? 에? 저 그렇게 큰 인생의 성공의 경험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저 원래 기질이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저 내성적이고 예민한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알아요. 얼마나 성격 더러운지. 예민한 사람이 당당하게 얘기하면 성격이 안 좋거든요. 아, 예민하고. 전 그런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환경 정도면 저도 자신감을. 아, 내가 아, 개척교회 목사가 뭔 환경이 그렇게 좋은데. 네? 저 어려워요. 여러분 저 되게 어려워요. 저 어렵다니까요. 제 전 재산이 천만 원이에요. 뭐가 왜 내가 환경이 좋아? 여러분들이 뭐 그래서 기둥 같은 일꾼이기를 해. 월급이 많이 나오기를 해. 가진 재산이 있기를 해. 뭐 내가 무슨 환경이 좋다는 거야 도대체? 응?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진짜 응? 그런 게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보시는 습관들 있으세요. 저 사람이 자신감 있는 이유는 성격이다. 저 사람이 자신감 있는 이유는 환경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맞지만 난 자신감이 없다. 난 그런 성격도 아니고 그런 환경도 아니다. 글쎄요. 여러분 관점을 바꾸면요. 이건 회장님도 계속 환경이 안 좋으시대요. 그렇잖아요. 산업 환경, 요즘에 기업 발전 환경이 정글이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입니까? 지금도 계속 뛰고 계시니, 그렇죠? 그럼 시간을 바꾸면 여러분 언제 환경이 좋아질까요? 여러분 성격은 아예 안 바뀔 거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자신감 넘치게 사셔서 주님 없이도 사실 수 있는 분들. 아, 목사님, 저는 세상에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 아이, 뭐, 저는 뭐 큰 도움은 필요 없고, 제가 나중에 크게 도와드릴게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라고. 하나님 도움 없이 내가 내 인생 살고 싶은 분들, 살 수 있는 분들. 주가 나의 자신감의 근본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세상을 바꾸시고, 그래서 내가 너를 빛과 소금을 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선택을 하고, 그 꿈을 보는 한,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는 주로부터 오는 아버지부터 오는 그 자신감이 내 안에 있으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요새시오 피난처이시오 반석이시오. 내일 일이 잘 풀려 갈 거라고, 남들보다 쉽게 갈 거라고, 남들보다 편하게 갈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주의 일이 마침내 이루어질 거라고 고백하는 다윗이 고백했던. 인생에 너무 많은 가족사가 있어서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너무 많은 즐거움이 있어서 다 설명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주님께 나 항상 피난처셨고 항상 반석이시다고 고백하는 그 다윗 같은 지금 여기 있는 열 정탐꾼 아닌 이 두 정탐꾼처럼 지금도 내 눈앞에 성벽들이 보이고 내 눈앞에 적군들이 보이고 내 눈앞에 전차들이 보이지만 주는 나에게 반석이셨고 방석일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내 환경에 상관없이 지금 내가 주님의 언약의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 자신 신뢰할 수 있는 여기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한다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라 그 땅을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곳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내 자신감의 근거가 되는 여러분들 그 자리에 다시 서시길 바랍니다. 뭐가 맞는지는 알겠지만 세상이 워낙 험해서 정말 치이로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들도 험한 세상에 살았던 걸 좀 기억해 주시고 내가 여전히 주를 신뢰할 때 주께서 거기서부터 내 인생의 꿈을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시면서 그 자신감성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